오늘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호를 높여드립니다. 주의 존전에 나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마땅히 알아야 될것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내면을 만져주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사들이 없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을 버리고 등져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이방신을 섬기면서 또그 이방의 많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풍습에 빠져서 타락된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입다를 보면은 그 가정에서 기생의 아들이라고 쫓겨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 암몬의 왕에게 그 사자를 보내서 얘기하는 그러한 내용을 들어볼 때 그가 믿음을 갖고 있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고 출애굽한 역사를 알고 있고 그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때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사로 세웠다라는 말은 사실 없습니다. 장로가 이제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되니까 그 아마 그 사람들 속에서도 입다가 용맹스러웠다라는 소문이 든 그러한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입다에게 찾아와가지고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 우리의 머리가 되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너희들이 그전에 나를 내쫓았으면서 우리 가정에서 나를 내쫓을 땐 너희 장로님들도 다 그대로 보고 있지 않았어요? 하는 얘기예요. 그랬는데 이제 와서 곤란하니까 도와달라는 게 그게 너무나도 염치 없는 일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네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와서 그 싸움이 이기기 싸우기 위해서 내가 지금 나라의 대표로 너희를 그 싸움터에 보내지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장관, 우리의 머리를 삼아서 보내기 원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입다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사람들을, 그 적을 우리 손에 붙여주시면, 그러면 그때 정말 나를, 그렇게 머리로 장관으로 하겠느냐라고 확인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니까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장로들이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입다가 장로를 쫓아가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그 승리하는, 그러한 데 가는데, 그 입다가 다짜고짜 그냥 싸움터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가서 처음에 보고를 다 하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 암몬 사람들을 내 손에 주시면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자기가 영맹스러우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식이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런 걸볼때 입다가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범사에 그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 왕에게 보내서 이제 너희들이 우리를 침략하는 것이 도대체가 마땅치 않은 일이다. 왜 우리가 너희들한테 잘못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 암몬 사람들은 아르논에서부터 얍복강까지 그리고 요단까지 그 땅은 우리 땅인데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그거를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입다가 그 출애굽하면서의 그 경로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부족도 어떤 나라도 침공을 한게 아니라 그냥 거기를 지나가겠으니까 좀땅좀 내달라고 했지만 모압에서도 그리고 암몬 자손도 뭐 거절을 했지요. 그래서 오히려 피해가지고서 먼 길을 돌아서 그렇게 갔으니까 우리는 너희들에게 절대로 침략한 일이 없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 아모리 족속에게도 땅을 지나가겠으니까 하고 부착했을 때 아모리 족속은 거절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거꾸로 쳤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을 쳐가지고 그 땅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입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근데 그것도 그냥 주게 된게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네가 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줬는데 네가 지금 그거를 너희 땅이라고 하느냐. 이제 그러면서 그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이 전쟁은 지금 너희들의 요구 자체가 부당한 얘기고 잘못된 거다, 오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그 암몬 왕은 그걸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싸우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오늘 말씀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 성령님이 입다에게 임했다. 이제 장로들이 세운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데에 그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미스베에 이르고 미스베에서 암몬 자손들한테까지 이제 전쟁으로 갑니다. 화평하려고 그랬지만 말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들의 요구가 부당하고 오해였던 거를 그가 설명을 해서 밝히려고 했지만 밝혔지만 그들이 들어주질 않은 거예요. 그냥 싸워서 뺏겠다예요. 그거는 내 땅이야라고 우기고 둔 겁니다. 그러니까 할수 없이 이제 싸우게 돼요. 그런데 그때에 입다가 뭐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하고 싸운 뒤에 편안히 집으로 갈 때에 우리 집에서 누구든지 내집문 앞에 나와가지고 나를 반겨주는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도 아니고 그렇게 해야 한다 한게 아니라 지금 입다가 그냥 서원을 한 겁니다. 그래 하여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암몬 자손들의 그 지금 전쟁 속에서 암몬 자손들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그러니까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로엘에서부터 민니까지 20개의 성을 치고 다그 점령하고 그리고 아벨 그람밍에서도 크게 무찌르니까 아주 대승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암몬이 결국은 항복을 합니다. 사실은 처음에 입다가 얘기했을 때 그냥 들어줬으면 싸우지 않고 됐을 텐데 참 이렇게 화목하려고 한다는 거. 그리고 이 싸운다는 거는 왜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소리를 하잖아요. 아무리 화목하려고 그래도 한쪽에서 싸움을 걸어오면은 결국은 자기를 지키려고, 백성을 지키려고 하면은 결국 싸우게 되는 거예요. 화해, 화목이라는 거는 상대적인 일이기 때문에 서로가 같이 해야지. 한쪽에서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려고 했지만, 암몬 왕이 들어주지 않아 결국은 전쟁을 하고, 암몬이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입다는 승리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까진 좋은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미스바에 돌아왔는데,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했다. 그런데 그 딸은 무남 동녀 외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사들 보면은 아들만 30이다 뭐 응? 자식들 잔뜩 두고 있는데 또 여기는 무남 동녀 외딸이래요. 그러니까 나 아들들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외딸입니다. 물론 그 기생의 아들이라고 쫓겨나서 살면서 가난하게 어렵게 산 그러한 입다라는 거를 생각할 때, 많은 첩을 두거나 뭐 그렇게 살기가 어려웠겠지요. 다른 사사들이 자녀들을 많이 거느렸다 했을 때 그들은 부했고 강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지금 쫓겨가서 사는 사람이고 거기에는 잡류들이 들락거렸으니까 오갔다 하니까 그 잡류들이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권력이나 어떤 돈으로 여자들을 사고 거느릴 만큼의 그런 여유가 없었던 사람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간에 우남동녀 외딸인데 외동딸인데 그 외동딸이 이제 아버지가 승리하고 돌아왔다고 속고치고 춤추면서 맞이한 거예요. 그랬더니 입다가 기가 막혀서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나를 괴롭게 한다. 정말 하나님한테 말은 해놨고 서원은 했고 그렇지만은 딸을 드린다라고 생각은 안 하고 한 말인 거죠. 그 하나님한테 서원할 때 거기에 딸이 있을 수도 있다든지 뭐 아내가 있을 수도 있다든지 그런 생각을 안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딸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거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입을 열었으니 돌이킬 수가 없다라고 해요. 그랬더니 그 딸이 뭐 속어치고 춤추면서 아버지 맞이할 만한 딸이니까 아주 어른네는 아니겠지요. 그 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아버지가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대로 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대적 암몬 자손들에게 원수를 갚아주었습니다. 아버지를 승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약속한 대로 그대로 하게 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만약 괜찮으시다면 나한테 시간을 두 달만 주세요. 내가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내 마지막 시간을 같이 들과 산에 가서 지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허락을 해줘요. 근데 지금 그왜 그렇게 했느냐 할때 그가 남자를 모르는 처녀였기 때문에 처녀로 죽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슬퍼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딸을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입다가 자기 딸을 이방 족속들의 그 어떤 풍습이나 그들의 제사에 따라서 사람을 번제물로 드렸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딸을 성전에 보내서 하나님에게 바쳤다, 드렸다. 말하자면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드린다고 했을 때에 사람을 드릴 때는 죽인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소나 양이나 그런 거는 드린다 할때 어떻게 번제물로 드리는 게 죽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각을 띠거나 그잖아요. 다 불살르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는 거를 금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 앞에 사람을 번제물로 드린 일은 없습니다. 입다가 출애굽을 알고 있고 율법을 알고 있고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걸로 봤을 때 자기 딸을 거기 누구든지 내 집문 앞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한테 드리겠다고 했지만 거기에 분명한 건 사람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 입다가 그 사람을 불태워 죽이는 그러한 이방 제사처럼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리라고 하는 해석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딸을 그 수도원에 보내듯이 그 수녀로 보내듯이 결혼해서 그렇게 해서 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남자를 모르는 그 딸을 그대로 성전에서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렇게 하게 했대든지 우리가 헌신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한테 그게 드리는 거잖아요. 자기 몸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죽는 거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지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를 그치고 사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이것만 난
입다가 자기 딸을 이방 제사처럼 그렇게 동물 죽이듯이 동물을 번제물로 바치듯이 그렇게 바친 것이 아니었으면 생각합니다.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입다가 서원한 대로 하나님한테 행했다예요. 그것이 어떤 큰 희생이라 할지라도 그가 만약에 뭐 죽인 거라면 더 그렇지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 딸을 성전에다 바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한테 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 딸이 남자하고 결혼을 해서 보통 아내가 되고 엄마가 되고 그런 삶을 못 살게 됐다. 그것이 슬픔이고 그것이 애통할 만한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어떻든 입다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마음의 기쁨, 마음의 원하는 그러한 일은 전혀 아닌 거였어요. 그렇지만 약속했으니까 하나님한테 서원했으니까 그가 그대로 행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아무것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서원한 것은 꼭 빨리 갚으라라고 얘기해요. 말한 대로 하나님한테 약속한 대로 꼭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빨리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서원도 하지 말아라. 아무 말하자면 약속을 하지 마라. 맹세를 하지 말아라. 성전을 두고도 하지 말고 하늘을 두고도 하지 말고 땅을 두고도 하지 말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즉 우리가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서원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러겠습니다, 저러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하루하루 살려주셔서 사는 삶이고 하게 하시면이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보면은 내년에 나는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할 때에 그런 말 자체가 다 악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때도 살려주시면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사는 것이지요. 그 외에 말은 다 악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것도 맹세하지 말래라는 거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고 그것에 대해서 의지하는 게 필요한 거지 우리가 하나님한테 약속하는 거는 우리가 주제 넘은 짓이라는 얘기예요. 왜? 야고보서에도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년에 살리시면이에요. 우리가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남 몰라요지요. 아니, 눈앞의 일도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마음은 그때 진실됐겠지만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라고 베드로가 약속했을 때그 베드로의 마음이 거짓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주제 파악을 못한 거죠. 내가 그것을 못 지킨다는 것을 몰랐던 거죠. 정말 저들이 뭘 말하는지 모르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베드로만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모르고 큰소리치고 모르고 약속하고 모르고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사람이 사기를 칠 때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꼭 갚으려고 했는데 사기 치려고 한건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빌리고 갚지를 못한다든지 속인 결과가 되는 그런 일들 많이 우리는 듣고 보잖아요. 왜 그래요?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그리고 그대로 그거를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우리가 그 약속할 때 깨닫지 못해서예요.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에 학교에서 이제 아이가 트롬본을 한대요. 그런데 트롬본을 그 악기점에서 빌리면은 한 달에 12불을 내야 됐어요. 근데 내가 돈이 없는데, 돈 수입이 없는데, 12불을 애를 위해서 매달 내야 된다는 것이, 뭐, 어떻게 하나님 주시고 누가 돌아가면은 12불 그렇게 큰돈 아니니까 낼수 있겠지만, 저로서는 그게 굉장한 부담인 거예요. 있을 때는 12불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앞으로 2, 3년을 12불을 매달 내야 된다는 거는 굉장한 부담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꼭 빚진 것 같은 거예요. 이거 내가 갚아야 해. 근데 나는 수입이 없어. 정기적인 들어오는 수입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할수 있는 거고, 내가 그런 면에서는 어떤 정말 10불, 20불도 누구한테 빌리면은 내가 뭐 집에다 두고 왔는데 잠깐 안 해서 내가 이따 집에 가서 줄게. 그런 선에서는 될지 모르지만 내가 없으면서 앞으로 생기겠지 하는 거를 의지해가지고는 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없으면 뭐를 못하느냐? 빌릴 수가 없어요. 갚을 수가 없다는 건 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없으면은 없는 거를 표시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뭐라고 하면은 저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주머니를 노리고 있는다고 생각할 것 같은 선교사들이 가서 선교 보고하면은 선교비 거들어온 것 같이 교회들이 생각하는 거가 얼마나 선교사들에게 상처예요. 그런 것처럼 나는 그냥 얘기한 건데 상대방이 듣는 사람이 저 사람이 나보고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 그렇게 받아들일까 봐 없다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모자르다고 뭐가 힘들다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 저희 어머니 보고 그래요. 엄마는 딸들에게도 나는 없고 뭐가 그러니까 너 이거 내놔 이거 갖고 와 이렇게 사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아이들한테 없다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부담을 가질까 봐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 할까 봐 오히려 다 괜찮아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정말 없으면 오히려 남들이 가난하다고 없다고 없이 여길까 봐도 그걸 못하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 없다 소리도 할수 있는 거지 정말 없으면 없다 소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원한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약속하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없고 그 소원이 정말 입다처럼 자기 딸을 드려야 되는 그러한 것이 되는데 알았겠어요? 입다가 몰랐으니까 그걸 서원했고 몰랐으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기 옷을 찢고 응? 네가 나를 참담하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정말 그런 짓을 했다라고 딸은 지금 아버지가 승리했다고 속어치고 나와서 반기는데
그러니까 기뻐하는.
그런데 하나님은 입다가 서원하는 거를 하나님이 하게 하셨을까? 왜그 앞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게끔 서원하게는 결코 하시지 않았을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율법으로 금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서원은 입다가 그냥 한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내 것이라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큰아들이 뭐예요? 하나님 거라라고 얘기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얘는 하나님 거다. 그래, 그 아이에게 많은 문제가 있어도 제가 어느 면에서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돌보심에 대해서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자녀들도 하나님 거지만 특히 그 장자에 대한 그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 거라고 해서 그 아이를 번제물로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지요. 그래서 이 딸이 마침 나와서 그렇게 한게 이삭을 바치듯이 무남동녀 외동딸이 나와서 그렇게 바쳐서 입다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한 그 정말 감사로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그 딸을 드리게 되는 그러한 것이라면 이게 하나님이 그 입다의 딸을 지금 이름도 나와 있지 않는 그 외동딸을 거기에 있게 하셨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입다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모든 걸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게 옳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고 처녀의 몸으로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 드려진 그 딸을 가엾이 여기고 슬프게 여기고 그거는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그렇게 하는 것을 인간적인 축복으로 봤기 때문에 그것이 행복한 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걸 슬퍼한 거죠.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돼서 나흘씩 애곡했다. 이 애곡했다라는 말이 우리가 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그런 곡을 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슬픈 노래를 불렀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데 이 딸을 기념하면서 이 딸을 생각하면서 슬픈 노래를 불렀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입다의 서원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감정적으로 아, 이러겠습니다. 저러겠습니다. 쉽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또 뭐라고 하나님한테 약속했는지도 잊어버리기가 쉬운 그런 우리로 생각했을 때 입다는 그 딸을 드리는 거였지만 외동딸을 드리는 거였지만 자기가 약속한 대로 그것을 행했다라는 거.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은 입다가 하나님이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지 않았는데 뭔가 좀 업됐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면 내가 편안히 집에 돌아가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먼저 얘기해 버린 거예요. 그것이 경솔하다라고. 뭔가 그 정말 흥분된 상태? 그러한 것으로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서원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의 개인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하나님한테 내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라는 건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건데, 하나님한테 약속했으면 그것을 지키라. 사람이 하게 한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하게 한게 아니라 본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한 약속에 대해서 딸이 지금 아버지가 약속한 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가 약속한 그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암몬을 무찔러 주신 그 하나님입니다. 그런 거를 볼때그 딸이 또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고 아버지에겐 효녀라 그럴까? 순종하는 마음. 아, 그 아버지가 왜 맘대로 약속해놓고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나님께 약속한 그대로 아버지 하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그 순종된 마음을 갖고 있었고요. 세상이 타락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전쟁 속에서 또 압제와 그 핍박 속에서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시대에 타락한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입다와 그리고 또 그의 딸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그 전쟁. 그래서 입다는요, 사사 중에서 서원한 사사, 자기가 서원함으로써 하나님이 만약에 자꾸 붙여주시면 장로들이 장관으로 머리로 세웠지요. 자기가 스스로 선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찾아와서 서라 한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는 언제든지 장로들에게 말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암몬을 물리쳐 주시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계속적으로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하나님은 결국 입다에게 임하셔서 그를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가 8년 동안 그 이제 사사로 있는데요. 우리 12장 보면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또 사사에게 시비를 걸어옵니다.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때왜 우리한테 같이 가자고 말안 했느냐고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 암몬 왕이 그 아르논에서부터 얍복과 요단까지 그 땅을 달라고 할때 입다가 그거는 당신들 땅이 아닙니다. 아모리 족속 땅이고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건너준 땅이지 그거는 암몬 자손의 땅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요구가 전혀 가당치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한테 나쁜 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우리에게 자꾸 싸움을 걸어오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판결하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도 지금 얘기합니다. 왜 암몬 자손들과 싸우러 갈때 우리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갔느냐라고 지금 시비를 걸어온 거예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 때도 그랬습니다. 왜 우리들한테 말안 하고 했냐? 그럴 때에 기드온이 그 화목하게 하려고 당신들이 결국 적장을 잡았으니까 나중에 그게 앞에서 싸운 우리들보다 훨씬 더 공로를 많이 세우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해서 그들을 이렇게 가라앉힌 거예요. 에브라임이 이번에 또 와서 그럽니다. 그랬더니 지금 저기 이 입다가 아니다 우리가 뭐예요? 얘기했다.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않았고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않고 또 도와주지 아니하는 걸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 암몬 자손을 우리 손에다 붙여줬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너희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비를 걸면서 내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그렇게 화를 냅니다. 이거는요, 에브라임과 지금 입다는 뭐예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지금 다른 이방 왕하고 원수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집안 싸움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에브라임이 항상 그렇게 걸고 와요.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 입다하고 싸우게 됩니다. 처음 동족끼리 싸우는 싸움이 또 일어나요. 그런데 그 길르앗 사람들이 이제 입다가 길르앗 사람이죠. 그 길르앗 사람들이 그 요단강 나루턱을 이제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배를 타는 사람들을 세워놓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시뿔릇이라는 발음을 하게 해요. 왜 우리 경상동 사람들이 의 발음을 잘 못하잖아요. 으, 어 하지 의라는 발음을 잘 못합니다. 일본도 시라는 발음, 히라는 발음을 잘 못하는 그 이제 사투리에 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골라내는데도 주고센 하는 걸로 우리 저기 그 한국 사람이 잘 못하는 발음을 갖다 시키는 것처럼 이제 그러한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 성경대로 얘기를 하자면은 쉬뻘렛인데 그 사람들은 쉬를 못하고 시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의에 위를 못하고 그냥 시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쉬뻘렛을 시뻘렛이라고 얘기해서 그걸 갖고 그 지방 사투리 쓰는 사람 찾아내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찾아내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그게 결국 4만 2천 명이나 된다. 암몬 사람 몇만 명 죽였는지 모르지만은 에브라임 사람을 4만 2천 명 죽였다는 거는 사실 너무나도 아픈 얘기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승리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했는데, 너희 왜 전쟁할 때나안 불렀어? 싸울 때는 뒤로 도망가고 모른 척 하다가 승리했더니 또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시기 질투하고도 같은 겁니다. 입다가 졌으면 절대로 이런 일안 일어날 거예요. 저는 한국하고 일본하고 독도 때문에 많이 얘기를 할때 독도가 당연히 한국 땅이고 그렇게 해서 자랐고 저도 역시 그렇게 물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생각을 또 하냐면은 거기가 진짜 사람에게 해가 되고 어떤 핵이 있고 저거 한다면은 둘다 모른 척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독도로 인해서 유익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얻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것네거 하는 거잖아요. 한국은 한국이 내 것으로 왔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하는 게 당연하다. 그건 너무나 당연해요. 지금 아리랑도 중국에다 뺏길 판이고, 자기 거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내 거라는 그 인식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 주 안에서는, 열방과 민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싸운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출애굽해서 어떻게 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까지 왔는데 또 가나안에 와서 이 사사들을 통해서 전쟁을 치러 가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자기 나라 사람들끼리 싸웁니다. 그것도 입다가 승리한 것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된 거예요. 왜 입다는 여기에서는 말로 안 하고, 물론 말을 하지만, 너희들이 부당하다고 말은 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서 그 사람들을 다 죽였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적도 아니고, 같은 민족인데. 근데 하여간, 4만 2천 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냥 그 다음에는 입다가 사사가 된지 6년 입다는 죽습니다. 뭐 외동딸이 있던 딸도 하나님한테 드려졌고 후사도 없는 거지요. 물론 사사는 세습되는 거 아니지만 그냥 입다가 어느 면에서 빨리 죽어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4만 2천 명이나 죽였는데 그래서 그 여파가 더 길어지지 않은 것처럼도 보여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들대로 자기들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입다한테 그렇게 4만 2천 명이나 죽으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그게 가만히 있을 일 아니잖아요. 일본에는 가타케우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무라이들이 자기 부모가 누구한테 죽으면은 그 원수를 꼭 자식들이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들을 아무것도 못하고 그 원수 갚는 일을 해야 돼요. 딸이고 아들이고 간에. 그러니까 그 원수를 찾아가지고 온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잘 싸우지도 못하면서도 그거를 원수를 갚아드려야지만 그게 소위 말하면은 효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죽고 죽이고 하면은 그 다음엔 또 뭐예요? 또 그게 죽고 죽이고가 이어지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래서 전쟁이 끝이 없고 싸움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 뒤를 이어서 입산이 사사가 돼서 그 입사는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다. 근데 그 사사는, 사사라는 게 하나님이 세운 건데, 거기에서는 어떠한 나라와 전쟁을 했다가 아니라 그냥 소위 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재판하는 일을 했다지요. 근데 그는 아들 30, 딸 30명을 두고 아들은 아들대로 밖에서 며느리들을 데리고 왔고, 딸은 딸대로 다 밖으로 보냈다. 이 밖이라는 건 이스라엘 사람 아닌 곳이죠. 이방입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입산이 죽고, 그 다음에는 엘론이라는 사람이 돼요. 근데 여기 지금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여러 부족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입사는 베들레헴 쪽에 있는 사람이고 또 멜론이란 엘론은 뭐예요? 스불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지금 다릅니다. 입사는 베들레헴이니까 사해 근처에 베들레헴 근처고요. 그리고 지금 스불론이라는 거는 훨씬 더 북쪽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가까운 데가 아닙니다. 훨씬 북쪽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거기에 또 사사를 세웠는데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돌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 보면은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다. 하나님은 그 부족들이 사는 그 지방 필요에 따라서 그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거기에 평안을 갖다 주는 얘기입니다.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은 다 이스라엘이 평안하였도다예요. 그래서 그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여기는 또 아들 40명하고 손자 30명이 있어서 70명이 나귀 70대를 데리고 탔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대가족도 부를 누렸답니다. 아이들이 다 70마리의 나귀를 탔다. 어린 나귀를 탔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8년이다. 그러니까 8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거를 통해서 사사들이 세워지고 사사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사사의 어떤 그 기간이 끝나는데요. 뭐 여기 대통령은 선거를 해서 뽑아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되면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서사는 죽어야지 끝납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왜 세워졌는지 그냥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몇십 년을 한 사람도 있고, 30년, 40년 한 사람도 있고, 지금 입대 6년이지요? 8년, 뭐 10년, 뭐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죽음으로써 사사가 바뀌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사사의 가정 자체가 엉망진창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돌보심이 얼마나 그분이 정말 더디노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인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그 정복당했을 때 성전이 훼파되고 너무나 참담한 그 상황에 있을 때 엘리야 어저께 예레미야가 그것을 보고 너무 애통해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 사람들의 손으로 저렇게 훼파를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벌모로 잡히고 모든 그 상황들을 볼때 그가 너무나 견디기 어려웠어요. 소망이 없고 그렇지만 그가 회상합니다. 정말 우리가 진멸하지 않은 거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떠나시지 않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분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기 때문에. 그거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어서 행동 잘 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사들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세워진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가정생활로는 세상의 부를 갖고 세상적인 풍습에 세속적인 것에 자녀들을 잔뜩 몇십 명씩 거느리고 그 아이들을 어린 나귀에 태워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 자녀들을 다 이방 사람한테 시집 보내고 이방에서 며느리들을 들여오고 그러니 사사 집안도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요새 목사도 그런데 장로도 그런데 보통 성도는 어떻게 했느냐라는 얘기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목사는 사람 아니냐? 우린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그치만 사실 우리가 목사는 사람 아니냐가 아니라 목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지요. 목사뿐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요. 근데 그렇지 못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시고 얼마나 더디 노하시고 그들을 돌보고 계시는지 그분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도소이다. 그것이 결국 예레미야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방 국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침공을 당할 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붙이셨다 그랬어요. 그럴 때는 뭐예요? 그들이 너무나 악하게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거, 입다가 서원한 거나 에브라임하고 싸운 거나 그 다음에는 뭐 전쟁 얘기는 없어요. 입산이나 그 엘론이나 또 압돈이나 전쟁 얘기는 없지만 그들의 삶의 얘기가 나옵니다. 자식들을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시키고 자녀들을 손자들을 다 어린 나이에 태워서 다녔더라. 잠깐인 그말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경건하게, 겸손하게 살지 못했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알잖아요. 이제 사사기 마지막 3손 남았는데요. 정말 이 사사들을 통해서 말이 지금 뭐 8년, 7년, 10년 하지만 그거 합하면 몇십 년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또 침략당한 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압제당한 시간들이. 몇십 년 평강하고 몇십 년 고생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사사들이 빨리빨리 바뀝니다. 왜? 그만큼 뭐가 통일이 안 돼요. 지금 같은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도 자꾸 싸웁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 오신 날 가깝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그러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면 사사들에게 역할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을 이행하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고, 치유하는 것도 중요하고, 뭔가 섬기는 거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사느냐예요. 사사들의 가정생활, 별거 아닌 말 같지만, 자녀들을 잔뜩 두고, 그 자녀들의 결혼을 이방인들과 허락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온갖 부를 다 그렇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사사들의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옷깃을 여미고, 우리를 비춤 받고, 우리를 수정 받고, 어느덧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수 없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어떠한 것도 스스로가 할 수도 없고, 될 수도 없는 우리인 거를 자각하고, 정말 두손 들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는 그러한 거룩한 삶이 하루하루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할지 내 마음도 믿지 못하는 우리가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한테 약속하지 말고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산재물 드리는 그러한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의 타락과 어지러움과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까지도 그의 삶 속에서 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삶, 기뻐하시는 삶 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 낳아주시고 거룩하다, 의롭다 인쳐 주신 주님,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그 구원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오늘도 보혈로 씻어 주시고 그주 안에 거하여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살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위탁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젖어 있는 세속적인 것, 내 생각, 내 뜻, 오늘도 주님 앞에 다 죄로 고백하고 그 무거운 짐, 그 무거운 모든 얽힌 죄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 주님만을 기뻐하며 살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